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한반도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미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관리는 11일 링컨호가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을 통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링컨호의 한반도 진입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지하 핵실험을 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 과시를 위해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등세 척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 지역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러시아군이 인으로 만든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위해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집결하고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군의 화학 무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 무기를 배치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확인할 순 없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차관도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면 이에 대응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러시아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 보도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지난 8일 러시아가 4일 만기가 도래한 주권의 달러 표기 채무에 대해 루블화로 상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투자자가 루블화를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달러화로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본부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일에 기한했던 채무에 대해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았지만 SNP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계약 의무 준수 의무에 관한 능력을 훼손한다며 러시아가 이 기간 내에 자국이 보유한 루블화를 달러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주권보다 아닌 전면적인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세기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 사르 정부의 국채 상환을 거부한 이래 100년 이상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체 어린이 3분의 2가량이 러시아의 침공 난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난민 상태가 아닌 어린이 거의 절반은 충분한 식량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리우폴과 헤르손 등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 내에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수주 동안 식구와 정기적인 식량 공급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은 이날 수많은 민간인들을 숙소나 다치게 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기자 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 이날 상하이 총영사관의 이틀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출소는 지난 9일 허가에서 이날 명령으로 바뀐 것으로 이것이 의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며 철수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민의 철수를 명령하는 것은 미국 측 결정이라면서도 미국이 직원 철수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태풍입니다.
공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야생동물에서 변이가 생겨나고 사람에게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물세계의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와 관리 대상을 야생동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동물에 의한 사람의 감염 가능성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는 차원의 움직임인데요. 동물 건강도 사람이 사는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개념이 바탕이 된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원의 동물과는 달리 예방이나 치료,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야생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그로 인한 영향과 문제는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퍼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그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이 지금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미 지역 사슴 무리에서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했고요. 미국 일리노이주와 미시간,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조사해서 흰꼬리 사슴의 혈액 3분의 1에서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하면서 사슴에 의한 다른 야생으로의 전파와 변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농무부는 현재까지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할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나 그 배설물을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미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북한은 한북 청진과 선봉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 황해도, 강원도 원산과 장전 그리고 함경 남도 지역은 새벽이나 아침까지 비가 내겠고요. 양강도 풍산, 함남 장진 그리고 평남 양덕에는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또 장진 지역의 비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비는 5에서 30mm 정도, 눈은 5cm 안팎을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이 영상 1도입니다. 중강은 0도, 청진 5도, 신의주 6도, 함흥, 원산, 장전이 아침 최저 7도입니다. 평양이 10도, 개성 11도, 해주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진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삼전은 8도, 해산과 원산, 장진이 기온이 비슷합니다. 12도에서 13도, 중강이 18도입니다. 청진, 함흥 15도,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이 17도고요. 황해도, 용현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더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그리고 먼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임란 칸 총리, 축출 하루 만에 새 총리를 선출했지만 전국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중국제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왔다고 AP통신이 보도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이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마리우폴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러시아군에 포위되어 있는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동부 돈바스와 남부 흑해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개전 이래 최악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도시 전체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군이 최근 이 도시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이미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 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러시아가 이 대량살상 무기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석유 금수 조처가 포함된 제재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관련 보도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만일 그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된다면서 러시아가 화학작용제와 섞은 최루가스 등 이 폭동 진압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마리우폴의 민간인 희생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이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도시를 포위한 이래 지금까지 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거리에는 시신들로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자 수는 두 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지금 교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마리우폴의 사상자 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종 사망자 수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으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인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인도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규탄하거나 이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가 최근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는 곧 향후에 러시아의 석유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면서 이 서방의 움직임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미국 정부가 인도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 노력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에너지 등 러시아산 상품 수입을 늘리는 건 인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자제에 관한 미국 정부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이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러시아에 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를 네한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1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약 75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 후에 매우 어렵고 힘들었고 낙관적인 느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한머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준비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오스트리아 국내에서는 네한머 총리의 이 방문이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선전에 이용될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조건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선언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밝혔습니다. S&P는 11일 러시아는 채권 계약서에 달러로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루블화 이전이 채무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자 이 만기가 도래한 6억 4,900만 달러의 채무에 대해서 루블화로 상환하려고 했는데요. S&P는 이는 원래 금액과 동일한 달러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5월까지 이행하면 디폴트는 최종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파키스탄 정국이 지금 혼란하네요.
네, 파키스탄이 이번 주에 총리를 해임하고 새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전국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11일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쉐바즈 샤리프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네, 총리 선출도 투표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임란칸 총리 실각을 주도한 파키스탄 야권이 쉐바드 샤리프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총재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앞서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의 의원들은 이 투표 직전에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요. 야권 의원들만 이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면 단독 후보인 셈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샤리프 후보는 이날 표결에서 파키스탄 하원 전체 342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74표 찬성표를 얻어서 승리했고요. 바로 취임식을 갖고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네. 자,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의 신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큰 펀잡주의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한 인물입니다. 올해 70살로 유능한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는데요.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네. 자, 임란칸 전 총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실각했네요.
네, 파키스탄 의회가 전날 칸 총리의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야권이 자신을 축출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대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의회의 불신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칸 전 총리의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이날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파키스탄 야권에서는 왜 이 칸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던 겁니까?
네, 파키스탄 야권은 칸 총리 정부의 경제와 외교 실정 때문에 파키스탄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 중이고요. 반면에 외환 보유고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키스탄은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지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칸 전 총리가 친중국,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 서방과 거리를 둔 외교 기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의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칸 전 총리의 퇴진, 샤리프 신임 총리 선출 등 파키스탄의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파키스탄은 영내 미국의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샤리프 총리의 통화 여부는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칸 전 총리의 이 미국 개입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세르비아에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AP통신이 11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윈20 대형 수송기 6대가 지난 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근처의 민간 공항에 착륙했는데요. 이 수송기가 세르비아군이 사용할 중국제 훙치 22 지대공 미사일을 수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훙치 22는 어떤 무기체계입니까?
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러시아 S-300과 비교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러시아의 S-300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유럽 국가 가운데 이 훔치 21을 운용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세르비아가 이제 처음입니다.
예. 자, 세르비아 정부 쪽에서는 이 AP통신 보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AP가 세르비아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별 논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세르비아군이 12일이나 13일경에 최신의 자랑거리를 선보일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최신의 자랑거리라면 이번에 들여간 이 중국제 미사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세르비아에 평상적인 군사 화물을 배송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배송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번 배송은 두 나라 사이의 연례 협력 계획의 일환이고 누군가를 목표로 한다거나 지은 정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두 나라는 지난 2019년에 훔치 22 미사일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군 소속의 대형 수송기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세르비아로 들어가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으로 중국군은 대형 전략 수송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중국 수송기들이 나토 회원국의 어느 나라 영공들을 지나갔을까요?
네, AP통신은 터키와 불가리아 영공을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와 인접한 나토 회원국들이 이 미사일 수송을 위한 영공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탱크와 장갑차 등 주로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이 대형 공격용 무인기 외능 2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르비아가 나토 또 유럽연합 가입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르비아가 정말로 나토나 EU에 가입하지 원한다면 무기체계를 서방의 무기체계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해 만든 총인 일명 유령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필라델피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새로운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해서 일련 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일명 유령총을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 집행기관이 경보를 울리고 있다. 우리 지역 사회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령총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도 유령총 규제하겠다 뭐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로 1년 전에 이 법무장관에게 유령총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공화당의 반대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무부 차원의 이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1년 만에 마련한 유령총 관련 규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법무부의 새 규정은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완제품뿐만 아니라 총기 부품과 총기 조립 키트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부품의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부품이나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제조했을 경우엔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품 판매 역시 완제품 총기 판매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품의 일련 번호들을 부여하는 것 말고도 또 새로운 규정들이 있네요.
예, 유령총이 흘러들어간 곳에서는 해당 총을 재판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총기 판매업자들이 총기 관련 기록 대부분을 20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폐업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보유해야 하고요. 폐업 후에는 이 상점의 기록을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로 이관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법무부가 유령총 규제에 강력하게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유령총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사법기관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회수한 유령총이 2만 정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유령총 규제 방침에 대한 반응도 보겠습니다.
예. 자,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 에이든 존스턴 연방 관련 국장은 성명을 내고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개조 부품인 범프스탁을 금지했을 당시에 반대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AT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헌법과 일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반응 어떻습니까?
예,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Every Town for Gun Safety는 유령총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 단체의 존 파인블렛 회장은 유령총은 총과 같이 보이고 총처럼 발사되고 총처럼 죽인다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유령총은 총처럼 규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부의 새로운 유령총 규제를 책임지고 이끌 사람도 지명을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ATF 국장에 스티브 데트베크 전 연방검사를 지명했습니다. ATF 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직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ATF 국장 후보자는 총기 규제 운동가인 데이비드 침먼시였지만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데틀베크 전 검사를 새로운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예. 자, 데틀베크 지명자 어떤 인물입니까?
예, 뭐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로 20년을 일한 데 이어서 지난 2009년에서 2016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오하이오주 연방검사를 역임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데틀베크 지명자는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법당국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의 경력을 봤을 때 대단한 자격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필라델피아로 가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아주 큰 도시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코로나 방역 조처가 되살아난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지난 3월 2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한 바 있는데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가 재개된 건 필라델피아시가 처음입니다.
예.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예, 최근 열흘 사이에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근 140건이 넘는데요. 앞서 필라델피아는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쉐리 베티골 필라델피아 보건국장은 앞서 코로나 확산 패턴을 보면 감염자가 늘어나면 입원 환자 확산과 사망자 확산으로 이어졌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예,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염력이 강한 BA2 변이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휩쓴 데 이어서 최근 몇 주 전부터는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베티고 국장은 새로운 변이의 심각성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또 다른 확산을 막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시의 마스크 의무화는 오는 18일부터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잦아들면서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의무 착용이 다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로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확진자가 다시 감소하면서 지난 2월부터 3월 초 사이에 미국 대부분의 주와 지역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네.
자, CDC도 과거 코로나 확진 건수에 집중하던 데서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병원 수용 능력의 비중을 늘려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는데요. 자, 현재 CDC의 지침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필라델피아시가 확진자가 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되살렸는데 인근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동부 지역에선 이 BA2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미국 최대 도시죠. 뉴욕의 경우 2세에서 4세 어린이들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됐는데요. 뉴욕에서도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뉴욕에서도 이 필라델피아처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까요?
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11일 화상뉴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코로나 방역 조처를 재개할지와 관련해선 보건 전문가팀의 조언을 따르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지금 뉴욕시의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뉴욕시 1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약 1,800건에 이릅니다. 자, 뉴욕시가 각종 방역 조처를 완화한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건데요. 애덤스 뉴욕시장도 지난 10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애덤 시장뿐 아니라 요즘 정치인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뉴저지와 코네티컷 주지사 등도 최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비롯해 일부 의원들과 각료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아직 보건당국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 100명이 넘는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들었는데요. 저 조사 결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5월과 6월 연속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죠? 또 큰 폭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으로의 인상을 의미할까요?
예, 지난 3월 연준은 0에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마지막 인상인 2018년 1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올린 겁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102명의 전문가 가운데 85명이 오는 5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 5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준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경제학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등을 볼 때 연준이 5월과 6월 그리고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 0.25%포인트의 인상으로 인상 속도를 늦출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를 뭐 2에서 2.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선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예. 자,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급등해 198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55명의 전문가에게 경제 전망을 물었는데요. 자, 이들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는 6월까지 이 CPI가 평균 7.5%에 이르고 올해 12월에 5.5%로 내려갈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말이 돼서야 2.9%대로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 가능성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는 앞선 지난 1월의 전망치였던 18%보다 10%포인트 오른 겁니다. 이 컨설팅 회사인 RSM US LLP의 조 브루스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신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공급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의 경기 침체 확률이 점쳐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네, 뭐 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07년 8월 그리고 2011년 8월 당시에 이와 비슷한 경기 침체 확률이 예측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2007년에는요,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하지만 2011년에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1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보스턴시 정부가 경찰관의 임금 인상 문제와 근무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국장이 노조 간부들을 정직시킨 다음 날 보스턴 경찰의 약 75%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벗어난 틈을 타서 보스턴은 밤이 되면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 파업은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 만큼 미 전역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케빈 쿨리지 주지사는 경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소집하고 경찰 노조에 파업을 끝내라고 요구했어요. 쿨리지 주지사는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이 경찰 역할을 대신한 결과 보스턴 경찰 노조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경찰관 대부분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쿨리지 주지사는 처음에는 경찰 파업은 보스턴시의 문제고 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고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방위군을 파견했어요. 주방위군 투입으로 경찰 노조의 파업은 실패했고 보스턴은 다시 공공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보스턴을 지켜보던 미국인 대부분은 쿨리지 주지사의 강경 대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매사추세츠 주민들 역시 경찰 파업에 강력히 맞선 쿨리지 주지사를 지지했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음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해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스턴 기경찰 파업 이후 켈빈 쿨리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고요. 결국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와 함께할 부통령 후보로 켈빈 쿨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갑자기 사망하자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백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다소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어찌나 말이 없는지 대통령에게서 하루 몇 마디 듣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쿨리지 대통령 이 말수 적은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성 작가 도르시 파커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파커 작가는 대통령이 세 마디 이상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결론은 파커 작가가 내기에서 졌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이 파커 작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 졌소 하고 말하고는 다시 입을 꼭 닫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쿨리지 대통령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성격이라서 말 없는 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이 적을 수 있다니 쿨리지 대통령은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는 성격만큼이나 대통령으로 펼친 정책들도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콜리지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건 역시 가능하면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콜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라지고 없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연방정부가 더는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인식조차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가운데 5분의 4는 저절로 사라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국가를 더 큰 부와 행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미국의 산업은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워런 하딩 전 대통령의 민간기업 지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든 다른 나라에서 하든 국내외 상관없이 민간기업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콜리지 대통령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콜리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그 어떤 때보다 높았습니다.
콜리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큰 성장을 이뤘고요.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일자리도 많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민간 산업이 강력할 때 정부 지출이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거라던 콜리지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각 나라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다르죠. 예를 들면 총소리가 탕탕탕 하고 세 번 들렸다라는 말을 할 때 영어는 탕탕탕이라고 하지 않고 뱅뱅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어 대화할 때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을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어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감탄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ello, John. Welcome to the show.
Thanks for having me. I assume we're learning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in English.
Yes. So let's start with the sound when we get hurt. I usually say, ah, or I call my mother like this. 엄마, 엄마야, 아이고.
That's interesting. When I get hurt, like if I bang my knee or something, I usually say, ouch.
Oh, ouch. Okay, and when we pretend we are knocking on someone's door, we say, 똑똑.
When I explain to someone that I was knocking on their door, I say, knock, knock. What do you say when you forget something? I say oops.
I probably say 어머나. I forgot. Oops, I forgot. 어머나.
Sometimes I say, uh-oh, I forgot, or yikes.
Can you explain that?
Yes, I usually say oops when I stupidly forget. I say uh-oh when the thing I forgot might cause trouble. And we say yikes when we are surprised at what just happened.
So it's very similar. Oops, uh-oh, yikes are used when you forgot something. But the difference is...
Yes, the difference depends on the situation.
Okay, next is 짠.
What did you just say?
I just said ta-da in Korean.
Yes, ta-da. We say ta-da, but mostly to indicate a surprise. For example, when we have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someone, we hide and jump out and say surprise or ta-da.
Blah, blah, blah. No, I'm just kidding.
Okay, you're saying blah, blah, blah. In that case, it's because you are tired of me talking too long.
Sometimes we say blah, blah, blah when we disagree and we don't want to hear what you are saying.
Right. Blah, blah, blah can mean I'm listening, but I don't agree. How about that in Korean?
We say 어쩌구 저쩌구, blah, blah. Now, can you guess what I'm saying? 빨리, 빨리.
Are you saying let's go?
Almost. I'm saying hurry up.
Yeah, so we say chop chop.
Could you use chop chop in a sentence?
The taxi is waiting. Let's go. Chop chop.
Duck, duck, duck. That's the sound of clapping. You gave a correct answer. That's why I applauded.
Oh, it sounds the same as clap, clap, clap.
Yes. And tell me, what do you say when you try to make a bird fly away?
Shoo, shoo. What do you say in Korean?
Hoi, hoi.
Oh, what if the bird speaks English?
Then I would say shoo. Okay, so let me see. How do you make a chewing noise? I say chop, chop.
We might say munch, munch, but we don't use that too often.
Then how do you ask someone, don't make a chewing noise?
We say, don't smack your lips. And there's another one, making noise when you drink liquid, gulping, slurping, and sipping. The difference is, gulping and slurping are drinking quickly. Sipping is slow. So it's slower and probably smaller amounts. When I'm really thirsty, I don't sip, I slurp. And we also use slurp when we see a person trying to eat noodles with soup and they're eating very quickly. We can say, he's slurping the noodles.
Okay. It was very interesting lesson.
Huh?
What?
I'm just kidding. We say, huh, when we didn't understand something or didn't hear clearly.
Instead of saying, excuse me, or I beg your pardon, what did you just say?
Correct.
All right. That's all for me today. Thank you, John.
Thank you.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 등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